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12장, 13장 이제 오늘 11장에서 3장 남았어요. 지금까지 쭉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늘 복습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 마음에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반성,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눈물, 그런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결단, 헌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언약하고 그 약속에 인치는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다짐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순종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지도자들이 앞서서 하고 그리고 순종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준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그래서 성전 제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세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이런 것들을 안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그런 다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지금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결단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핏 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데 같아요? 성전 왠지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아, 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데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지원자들이 많은데 10분의 1만 가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지금 느헤미야의 배경이나 이런 걸쭉 이렇게 되짚어 보면 성벽 건축하고 에스라서에도 성전 질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계속해서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죠. 여러분, 7장에서 성벽 건축을 다 하면서 들어와서 살아라.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뭐였어요? 자기 집 앞은 누가 지킨다? 자기가 지킨다, 자기가. 건축하면서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건축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짓고 나서 문짝 달기 전에 이제 그런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지금 건축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약소국가예요.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할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희생 가능성이, 소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예요. 지금 힘겹게 돌아와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 돌아와서 겨우 이제 성벽 짓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러고 났는데 또 전쟁 나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해요.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쳤는데 또 위험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또 침략을 당할 수 없어요. 성전을 포기할 수 없고요. 제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다짐까지 하고 결단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걸쳐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산다라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먼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지도자들의 헌신이 먼저 선행되어진 장면을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데 먼저 간 게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지도자들이 앞서간 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헌신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에, 쉽지 않은 일에, 어려운 일에 우리가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직분을 받을 때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직분자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받았던 그 직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직분자의 믿음의 도리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중요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이럴 때 리더십이 나타나요. 좋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도 드러나고요. 리더십도 드러나고요. 누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그때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제비 뽑는 거예요. 10분의 1을 제비 뽑았어요. 10분의 1을 제비 뽑는데 왜 제비를 뽑나 보면 잠언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렇게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비를 뽑은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신약성경에도 보면 제자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그때도 제비 뽑아서 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그 판결하는 법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신앙과 전통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도자들이 만약에 헌신을 안 하고 나서 10분의 1 뽑아서 뽑혔으니까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잘. 그런데 지도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살았던 사람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지금 구약에 거룩하다라고 붙였을 때는 거룩은 무슨 단어예요? 누구에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렸던 땅에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이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름 붙여서 거룩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지금 그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좀 해석이 조금 분분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해석은 10분의 1 중에서 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뽑혀서 아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 참 기쁘다,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던 분 반면에 자기 살던 터전을 두고 다시 또 이사 가서 살고 위험한 데 들어가서 사니까 싫지만 뽑혀서 억지로 갔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또 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이 늘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사람들이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입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당연히 마음에서 복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분이 있으면 참 그런 생각이, 저분은 참 하나님한테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하나님 참 축복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기도를 그냥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을 보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유익과 전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사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사고가 종속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릴 때 여러분,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랑 기쁨으로 하는 거랑은 참 시키는 사람이 보면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좀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보면 기쁜데 하기는 하는데 참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면 참 서로 민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길 축복합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은혜를 입으세요.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복받은 마음이 진짜 귀한 마음이에요. 기질적으로 열심인 것도 있어요.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고 열심인 게 있고요. 은혜로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근데 구별이 좀 돼요. 은혜로 하면 열매가 아주 두드러져요. 특별히 어떤 열매가 있냐면 관계와 화목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사람들도 함께하고 기쁘고 즐겁고 일도 되고 이게 은혜로 되어질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냥 열정으로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관계가 나빠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힘들어요. 이거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있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그런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부터 그런 헌신된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인 축복 같아요. 그렇잖아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건 참 아주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로도 열심히 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수지마던 인생이, 남은 삶이.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기쁘고. 여러분들은 그게 정말로 은혜인 줄 알고 여길로 모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 모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당 중축이 여러분 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벌써 50%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일정을 이렇게 보면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한 담임 목사로서의 큰 아주 거룩한 부담감,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앞으로의 사명,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또 지역교회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그걸 놓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는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단계를 제가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헌신해야 되는가.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들, 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눈에 이렇게 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고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이에요. 참 교회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죠. 그리고 그 화목의 열쇠가 뭔가 했을 때 요새 잠언을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언어 생활이다라는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 위로를 주는 언어, 소망을 주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 화목이, 영적인 화목이 관계적 화목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고 풍성케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늘 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화목의 언어를 지금 나누고 있는가? 또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일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일, 교회적으로 내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 그 화목해 된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고 그 화목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화목,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참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 화목의 은혜가 뭔 줄을 아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나갈 때는 소망 있고 힘차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화목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면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배우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꿈, 그게 꿈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을 꾸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헌신이 있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지금 아직 젊고 애들도 어리고 뭐 바쁘다 그래요, 다. 아무튼 다 바쁜데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매일 눈을 뜨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안경을 쓰고 자식도 보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도 보고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직장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그 안경 하나만 끼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화목. 이거 없이 살면 그게 항부 열심을 내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헌신예배도 드리고 바자회도 하고 구역예배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이게 어설퍼질 수 있어요. 뭔가 많이 하는데 산만한 거예요. 진짜 헌신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 안경을 하나를 끼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안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담고 산다. 그러면 헌신하세요 이러지 않아도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그것으로부터 되거든요. 그러면요 갈등할 겨를도 없고요. 사실 고민이 잘 안 돼요. 안경을 이걸 썼다 저걸 썼다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하나만 쓰면요. 그 안경을 쓰고 보면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그 안경만 쓰세요. 아멘? 예, 그러면요. 자녀 교육도 거기서 돼요. 남편 직장 문제도 거기서 다 돼요. 괜찮은 아내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내는 절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남편들은 절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아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녀를 키우면 그 자식들이 이 다음에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다른 안경을 자꾸 씌워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는 이렇게 배우고 학교 가면 이렇게 배우고 집에서는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삼중고에 시달린다니까요. 요즘에 자라는 애들은 제가 가만 보면 삼중고에 시달려. 교회, 가정, 학교.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친구들도. 힘든 거예요. 가치관을 바로 갖고 살기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된 복음의 가치관 하나를 안 갖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데 힘들고요. 관계하는 데 힘들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늘 결단하는 데 힘들어요. 다른 걸 다 버리고 하나만 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여기에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헌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있어요. 두목들부터 시작해서 이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다 있어요. 12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왜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쓴 데가 많을까? 귀한 분들이라 그래요. 귀한 분들이라. 우리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를 자원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줄 줄 여러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헌신이 우리 젊은 때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